우리가 지난 18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구약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이제 72례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이제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그러면 포로 생활 70년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이제 마감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9장 2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시대에 바빌론에서 돌아가는 이거 말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온전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메시아가 이제 재림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70일회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이 24절에 있어요. 그래서 70일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일회가 이제 7일 이렇게 생각해서 490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483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간, 시간을 쭉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완성이 돼서 483년이 예수님 초림 때까지 차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 한일에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남게 된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한 일의 한중간 3년 반이 되는 때에 이자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멸망하게 하는 그런 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해력이 있는 자는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모든 말씀이 이 다니엘서 이제 9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70번째 일회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는 그 한 일회 그 일회는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를 둘로 나눠서 한 중간 이 뒷 부분을 우리가 이 7년 환란기 가운데 대환란이다 큰 환란이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혹독한 그런 시련의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에는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와 응답. 근데 그 응답 안에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뭐 저항의 축,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끝부분에 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9장에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됐냐 2절 가서 보면 다리오 왕의 통치 제1년 다리오 왕의 통치 제1년은 BC 539년이다 여러분 AD가 아니라 BC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BC는 그래서 3년쯤 지나서 BC 536년에 고레스가 전체 메대하고 페르시아 전체를 다 합병을 해서 페르시아 이제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의 이제 초대 왕이 되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유대인들 내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런 그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9장 지나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10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된 일이다. 근데 그 일이 말하는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빌론 포로 생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간이 굉장히 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오래된, 적어도 250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루어질 그런 일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 계시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일을 깨달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비전, 무언가를 보여주는 환상 계시, 이걸 통해서 그 일을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가서 보니까 이 일이 기록된 거는 고레스의 제3년이다. 고레스의 제1년이 BC 536년이니까 제3년은 533년이나 534년쯤 이제 되는 이때,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의 말씀들을 다니엘이 이제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받은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가서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1년까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1년까지 있었다고 하는 건 신하로 재직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신하로 재직한 기간 끝나고 나서 2년쯤 더 있다가 다니엘이 더 이상 고레스의 신하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비전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 그러한 때가 지금 고레스의 제 3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의 제 1년 BC 536년에 유대인 포로들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2장 1절 이런 데, 64절 이런 데 나오면서 전체 회중이 42,360명이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올라간 그런 모든 걸 다 눈으로 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아마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70년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한 2년이나 3년이 더 지났으니까 15살쯤에 포로 갔다가 70년을 채우고 거기다 지금 3년 정도가 더 지났으니까 지금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의 나이는 한 88세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 그 다음에 11장,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미래를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10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 이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거 얘기할 때 다른 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21일만 딱 따서 다니엘 21일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다니엘서 10장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계시가 됐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상, 영어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환상 이렇게 이제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대언서에서는 많은 경우가 환상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일이 계시가 됐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일들, 바로 옆에 9장만 해도 다니엘의 백성에게 일어날 그런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10장을 통해서, 10장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확실하게 깨달아요. 자기 백성이 맨 마지막 때 얼마나 혹독한 이런 그 고통을 겪는지 그걸 보고 나서 그냥 힘이 다 쭉 빠져갖고 그렇죠. 기력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기운이 소진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난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표현에 따르면 민족이 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이스라엘에 닥치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에 나 다니엘이 꼬박 세일회 동안 21일 동안 애곡하며 세일회를 전부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는데 21일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24일에 여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첫째 딸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래서 니산월에는 유월절이 14일에 있고 초실절이 17일에 있고 또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해가 새로 시작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결심도 하고 그렇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 다니엘도 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언가 좀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1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아마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금식을 하고 애곡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다니엘이 꼬박 세일회 동안 애곡하며 그 다음에 빵도 먹지 않고 좋은 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월 1일부터 누구나 좀 그렇지 않겠어요? 새해가 딱 돌아오면은 그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언가 작정을 하고 보통 작정 기도도 1월 1일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21일 끝나고 나서 24일 되는 그날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왜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곡했냐. 나이가 88세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가누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나이인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뭔가 정한 게 있으니까 그 노인이 먹지도 않고 울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21일 동안. 그렇죠? 아마 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겠냐. 하나는 한 2년 전쯤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 포로들이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는데 완전히 그냥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서 초토화가 된 상태로 사람이 하나도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70년 있다 거길 돌아가면 도시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폐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건축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식이 다니엘에게 이제 들려온 거죠. 또 성전 짓는 거 반대하는 그런 이교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 4장에 가서 오면 성전에 기초를 놓는 그 작업이 중단이 되는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다니엘이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바빌론에 있으면서 또 페르시아에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이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니엘이 여러 차례 자기 민족에 대한 환상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금식하고 애곡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4절 가서 보니까 1월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떼겔 곁에 서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봇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들렸다.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같이 아주 우렁찬 그런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큰 강 히떼겔은 우리가 이제 보통 티그리스 강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에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히떼겔은 티그리스 강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자,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맨이에요. 어떤 남자입니다. 남자. 자, 이 남자에 대한 그 묘사 된 걸 가만히 보면 계시록 1장 12절에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남자의 묘사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도 가서 보니까 요한이 그 엄청난 존재를 보고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리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가서 보면 다니엘도 9절에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 볼 때도 쓰러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존재가 아마 구약시대에 계시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가 누구냐? 다니엘서는 이 존재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엘서 3장 25절, 7장 1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구약시대에 지금 신약처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앞뒤 문맥상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우리 구약시대의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호칭이 주의 천사 이런 호칭을 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꼭 남자로 그것도 젊은 청년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특별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22장 11절, 출애굽기 3장 2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가 이제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그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무언가 알려줄 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또 이거 생각하고 천사가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날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구약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걸 다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왜 천사가 나한테 말씀을 안 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이게 지금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성경 기록 이것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해되는 그런 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백성 또 예수님 이제 유대인인데 이 하나님의 선민 그 유대인에게 마지막 때에 닥칠 그런 일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다. 거기 가서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특별히 7년 환란기 때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때 내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진 그 일이 참된 일인데 기간이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에 일어날 그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 그래서 9장, 10장, 11장, 12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내 백성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는 교회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데 나오는 말씀에서 교회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려운 풋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나중에 구원의 복음이 전달이 되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풋이 나오지 거기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내 백성 그러니까 나구나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 계시해 주는 거 이런 거 바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런데 이 예언이 우리가 요새 이제 이사야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 이중 아니면 삼중 이와 같은 그 성취를 갖는다. 그래서 대언자가 말하는 그 시대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올 때 적용되는 이와 같은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점에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성취가 되는 2중 3중에 이와 같은 그 성취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선 예레미야부터 이사야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대언서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 상황인지 바빌론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지 예수님 재림할 때 상황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1절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을 돕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그 위에 있는 천사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존재하고는 아마 다른 존재가 다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장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가 여기 나온 천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천사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여기서 하나님 만든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자들을 섬기는 그런 영이다. 지금 여기도 와서 섬기잖아요.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영입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크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9장 23절에도 나오고 10장 19절에도 나오고 참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은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 징계했다는 거 금식해서 금식을 하면서 먹는 걸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혼을 괴롭게 자신을 징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하나님이 가서 응답을 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그런데 오려고 출발해서 떠났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이게 지금 천사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에 거기에서 떠나갖고 지금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데 영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페르시아 전 왕국을 다스리는 어떤 치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를 이 영적인 존재가 대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려 21일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냐?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알이 드디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거기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이제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지금 내게 왔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 여기 나와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페르시아의 왕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어떤 악한 영의, 하나님이 보낸 영, 이 천사를 대적하니까 이건 악한 영이잖아요. 무려 21일 동안.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라니까 이 영이 물러서냐. 미가엘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다, 영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 미가엘은 내 백성의 자손 누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영, 천사가 미가엘이다. 그래서 그 미가엘,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극도의 핍박을 받아요. 7년 반란기 중에 뒷부분 3년 반, 그 기간에 용이 직접 하늘에서 거처를 찾지 못하고 땅에까지 내려와서 누구를 괴롭히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면서 이렇게 될 때 그 일을 또 누가 하냐? 미가엘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단 나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다. 유다서에도 미가엘이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마귀하고 뭐 때문에 싸워요? 모세의 몸 때문에. 모세의 몸을 누가 가져갈까? 이것 때문에 다투어요. 모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엘이 나타날 때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테레스테리얼 스피릿이라서 어떤 테리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테리토리를 주관하는 어떤 영이 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만, 그럼 예를 들어 중국, 이게 공산주의 붉은 영이잖아요. 그 거길 지금 다스리는 이런 어떤 영이 있고, 이슬람 세력들 중동에 여기 있는데 거길 또 다스리는 그런 영이 있고, 미국 다스리는 그런 영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건 북한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약한 영이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불구죽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영계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왕국들, 나라들에게 배정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나타나냐?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선한 일을 했어요. 아주 선한 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보기에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렇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보내긴 보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페르시아 전체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보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서 무언가 말씀을, 또 그것도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마지막 때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보내니까 그 영이 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대적을 하고, 그래서 21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영이 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가서 보니까 이 미가엘이 도움을 주었고 거기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이후에 또 다리오라고 한 그런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시대에도 또 왕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이 에스라 시대에는, 느헤미야 시대에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에는 아하수에라는 그런 왕이 나오고, 이렇게 다 페르시아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에스더 시대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영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유대인들 도와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야기가. 근데 지금 개역성경이 이런 데 가서 보면 이거를 바사국 군이라고 썼어요. 바사국 군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읽고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바사국 군이 뭐예요? 바사국 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를 바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으니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막 거의 없을 거예요. 애굽이 이집트인 걸 아는 사람,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교회 다니면서도 아마 애굽이 이집트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 바로가 파라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그러잖아요. 요단이 아니라 요르단이, 지금 요르단.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말이 요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아니라 역사에 가서 보면 아시리아, 바벨론이 아니라 바빌론, 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람이 아니라 시리아. 그 다음에 우리 지금도 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다. 여러분, 다메섹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그래야, 이거 세상 역사에 나오는 그런 도시예요.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아덴이란 도시 알아요? 아덴. 아덴이 뭐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갔다. 아테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허구의 나라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허구의 어떤 나라에서 뭐 일어난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개혁성경 나오고, 이제 개정개혁이 나오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한 10년 안에 또 다른 역본이 이제 또 개정이 돼서 나올 텐데, 이번에는 제발 이런 모든 것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집트, 파라오, 요르단, 아시리아, 바빌론, 시리아, 다마스쿠스, 아테네,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예. 키프로스 그래야 되잖아요. 키프로스. 그걸 구부로 그러면 알겠어요, 여러분? 키프로스 분쟁 그러면 신문에 다 나잖아요. 그걸 구부로라고 해놨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정말 많이 분발해야 됩니다. 이 대한성서공회. 또 대한성서공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분발해야 돼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대한성서공회에 빨리 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고 항의 방문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100년을 보내느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성경을. 자, 14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계시가 된 그 환상 계시는 그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임할 마지막 때의 일이다. 자, 15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그가 그런 말들로 내게 말하였을 때 내가 땅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말 그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짐으로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며 아무 기록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까? 나에 대해 말하자면 즉시로 내 안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록을 다 잃어버렸어요. 21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까지 이제 동원해서 그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다니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가엘이 도움을 받고 천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영계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척이나 힘든 그런 그 싸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7년 환란기 그런 고통이 임하고 유대인들의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동안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이 임하고 이런 모든 거를 다니엘이 이제 깨닫게 되니까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았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다니엘의 21일 이런 금식을 모방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 우리도 40일 금식하라고 예수님이 금식한 게 아닙니다. 여기 21일 여기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21일 금식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애곡하고 금식을 21일 동안 해야 그게 진짜 다니엘의 21일 기도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날짜만 21일 뭐 정해갖고 새벽에 뭐 모인다 그러고 또 어디 뭐 저녁에 모인다 그러고 뭐 계속해서 뭐 유튜브로 해서 뭘 내보낸다 그러고 여러분 한번 무슨 일 하고 있나 보세요.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 라그마케하거나 꽝꽝꽝 뛰면서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지금 다니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제목만 그럴듯하게 다니엘 20일 기도다 뭐다 해놓고 그루성기 나가서 라그막하고 뛰고 뒤로 쓰러지고 이런 일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샤머니즘 비슷한 그런 일이에요. 또 일천번제 하라 그러잖아요. 일천번제. 예, 번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신약시대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니엘이 일천번제, 솔로몬이 일천번 이렇게 번제 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에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린 거예요. 한 번에. 이런 모든 것들 다 성도들 착취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 이거 성도들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이다. 자, 18절 19절에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한 뒤에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내 주께서는 말씀하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기력을 되찾는 그런 일이 이제 18절 19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기력을 이제 회복하고 나니까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이제 또 싸울 거다. 또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 아직도 페르시아에 선한 왕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선한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제 올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통치자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미가엘이 와서 잠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여기 왔지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끝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이제 이 세상에 등장을 한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이제 들으시면서 배웠겠지만 그리스 제국도 페르시아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를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죽은 이후에 나중에 이 셀레우쿠스 시리아 그 왕조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극도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대하는 그런 일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또 일어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경 기록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 The Scripture of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Scripture는 무언가를 기록해 놓은 그런 두루마리 이런 이야기인데 뭘 기록했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진리를 기록했다. 이 안에 거짓이 없어요. 사탄에 대한 것도 다 진리고 사람에 대한 것도 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진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진리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진리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 방법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진리의 성경 기록 여기에 적힌 거를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나 이런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이 엄청나게 센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그 천사장으로 이름이 기록된 미가엘 외에는 이 자를 대적할 수가 없다.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도 미가엘이 나타나서 용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은 유대인들을 향한 천사,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 10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 지금 핵무기까지 동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양측이 지금 서로 벼르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현대 이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아주 녹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고 저쪽 오른쪽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 옆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넘어가서 저 노랗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우린 지금 이라크, 이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저 이라크가 바빌론이에요. 성경에는 바빌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지금 저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존재한 그런 나라고 성경에도 오랫동안 나오는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맺었던 그런 나라구나.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 저쪽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메소포타미아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주변이 다 이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터키도 있고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집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에요. 이스라엘 빼고는 그 주변이 다 이슬람이에요. 몽땅이다. 시리아, 요르단 뭐 할 거 없이. 자, 저게 지금 한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나라가 어디냐. 두 나라가 이라크하고 이란이에요. 이라크하고 이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변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처음 나오는 나라가 바빌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이 그리스 이렇게 쭉쭉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저 두 나라가 이슬람 세력 가운데 가장 뭐라 그럴까 호전적인 그런 나라들이고 이 두 나라는 야심이 있어요. 야심이 뭐냐. 과거에 바빌론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라크 후세인이 하려고 하다가 망한 거고 지금 이란도 똑같아요. 그럼 이란은 어디 영광을 찾아야 되겠어요? 옛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영광. 그렇죠? 예, 이란은 그 다음에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1년 전인 2024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의 이 서쪽으로 가면은 그럼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슬람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이스라엘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이제 감행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틀 동안 양측의 사망자가 1,500명, 이스라엘 사람이 800명이 사망하고 2,600명이 부상하고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딱 1년 지났는데 가자지구에서 몇 명이 죽었냐?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 조그만 이 가자 지역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가자 거기에다가 이 이슬람 하마스 세력이 이런 고층 빌딩들도 지어놓고 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이 얼마가 무너졌냐? 8만 채가 이제 무너졌는데, 며칠 전에 유엔 개발계획에서 발표를 했어요. 가자지구 재건하는데 비용이 최대 55조 원이고 이거 복구하는데 80년이 걸린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구글에 가서 가자지구 뭐 건물 뭐 폭격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게 지금 폐허로 도시가 이제 변했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마스 전쟁이 이제 끊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쟁터가 어디로 옮겨가냐. 그 위에 있는 레바논으로 옮겨가요. 레바논에 누가 있어요?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런 또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이제 또 공격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여기 그림 가서 보면 여기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오른쪽에 골란고원, 저 골란고원, 그 여러분 도피 도시가 있는 그 한 도시의 이름이 골란이에요. 옛날에 저 골란고원이 저 시리아가 저거 차지했던 거를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저 골란고원을 다 빼앗았어요. 자, 그리고 저 왼쪽으로 가서 보면 저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두로와 시돈으로 알려진 이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저 레바논 저게 지금 빨갛게 돼 있는데 저기 다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폭격했는가 여러분. 헤즈볼라 때문에 이렇게 폭격한 그런 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피난 가고, 정말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그 레바논에 사는 그 무고한 그 시민들이 죽고 울면서 떠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를 다 가서 정밀 타격해서,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거 다 죽이고, 그 다음 후계자도 또 죽이고,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요새 이제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라를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게, 그게 전쟁 이기는 게 아니라 헤드를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힘을 잃어요. 지금 헤즈볼라가 완전히 힘을 다 잃었어요. 지휘관들 다 잃어서. 그래서 북한도 김정은이 하나만 갖다 죽이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 전쟁의 양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헤즈볼라가 또 망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가 등장해. 그게 어디냐. 요 그림 가서 보시면은, 저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큰데, 저 밑에 예멘이 있어요. 그 예멘의 후티 만군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 이렇게 해서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 가서 보면 시리아에 있는 이런 그 민병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저항의 축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항하는 그런 축이다. 다 누구의 사주를 받냐?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저기 하나, 저거 하나를 두고 이란에서 이번에 200발 미사일 쐈잖아요. 1일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하고 초음속 미사일 공격까지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다 일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하마스 가자지구에서 전쟁, 그 위에 있는 레바논에서 전쟁, 그 다음 저 후티 반군이 또 쏴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이란에서 1000km가 넘게 떨어진 저런 나라에서 미사일 지금 200발을 지금 쏴가지고, 그래서 바로 공군기지 옆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곤경을 겪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새 연일 지금 뉴스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이란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유시설, 군사시설, 그 다음에 핵시설을 이번에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거 미사일 쏴 갖고는 다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저 이란을 가려고 하면, 뭐 나탄즈, 그 다음에 여기 테헤란 있는데, 뭐 이런데, 이란이 또 지난 20년 동안 핵을 개발했는데, 이 핵 개발하는 그런 그 기지들 이런 거를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타격을 받아도 다른 데서, 그런 데서 또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군데 널리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가 가서 공격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비행기가 뜨면은 그러면 갈 수 있는 루트, 이란에 갈 수 있는 루트가 세 개가 있어요. 저 밑으로는 어딜 통과해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통과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해서 저 밑으로 올라가서 이란으로 가서 이제 폭격하는 그 길이 하나가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건 이라크 통과해야 돼. 이라크를 통과해야 되고, 저 위에 있는 거는 터키를 통과해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들이 하늘을 열어줘야, 하늘길을 열어줘야만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제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이 경고했잖아요. 오늘인가 오늘 아침 다음 그림 가서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영토와 영공을 내주는 아랍 국가는 공격하겠다. 지금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저 어떤 나라들이 그러면 영공을 내주냐? 미국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내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요르단은 내주겠다 그랬고, 그래서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터키. 아니, 이런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인데 왜 영공을 내주냐? 이 나라들도 이란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란이 맹주가 돼갖고 이슬람 전체 세력을 이끌고 나가는 거 원치 않아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또 미국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 열어줘라 그러면은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공을 열면 그럼 이란이 초토화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란 핵시설을 이제 파괴를 하려고, 왜 그러냐. 이란이 이제 핵을 갖고 한 방만 쏘면 이스라엘도 조그만 나라는 그냥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망에 이와 같은 그 위기, 이게 핵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핵으로 이제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끝나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수가 있어도 이슬람 세력이 핵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난 20년 이상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미국에 누가 등장했냐? 오바마가 등장해갖고, 이 오바마가 이슬람교도. 눈 감아줘갖고, 이렇게 해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걸, 지난번 트럼프 재임할 때 그걸 겨우 틀어 막았는데, 야금야금야금. 여러분, 북한 지금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김대중 씨가 다 돈 대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야금야금야금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처럼 이란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지금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냐? 이스라엘이 당장에 어딜 공격해야 되냐? 원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공격해야 돼요? 핵무기 공격해야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나중에 생길 일은 나중에 염려해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빨리 가서 이란 핵시설 다 공격하고 국제사회 모아서 떠들고 들고라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나중에 염려하면 된다. 지금 이 정도 지금 사태가 이제 돼 있어서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면은 일단 뉴스를 잠깐 봐요. 간단하게라도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금 뭐 거의 일촉즉발 언제 지금 공격할지 모를 이런 상황이니까.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에스겔서 38장에 39장. 그래서 저 이스라엘 여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터키,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이 수단, 뭐 리비아 이쪽에 전 이슬람 세력이 러시아와 함께 아마 7년 환란기 전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전쟁을 일으킨다. 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 그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전쟁들의 핵심 세력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의 중심이 어디냐? 성경 가서 보면 중심이 이란이에요. 이란, 터키 이런 나라가 이제 중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엘람 혹은 페르시아. 기존 성경의 바사로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22절 가서 보면 엘람은 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 국가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아랍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은 거의가 다 함족이라고 보시나, 함의 후예인데 이란은 이상하게도 셈의 후예예요. 이스라엘처럼 셈의 후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손자라고 엘람이 이제 나와요. 자, 이사야서 22장 6절 가서 보면 엘람 사람들은 옛날부터 활을 잘 쏘며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은 성경에 페르시아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던 그런 나라예요.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돌아가라게 해주잖아요.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의 하만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에스더 이스라엘을 도와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한 그런 모든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을 또 내리잖아요. 아닥사스다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돌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벽 이런 거 다 하는 거를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이스라엘 국가였어요. 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 이름이 언제부터 지속이 됐냐 하면 고레스 시대부터 BC 536년부터 페르시아였죠. 나라는 나라가 이름이 언제까지 19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역사에 페르시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역사에 1935년 이후에 이란이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란은 근래에도 친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 1948년 5월에 건국했습니다. 건국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슬람 국가가 터키예요. 그런데 2년 있다가 1950년에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이스라엘 이런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장창하고 무너져버려요.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란 혁명을 일으켜서 급진적인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죠. 이렇게 돼서 그냥 완전히 나라가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친이스라엘 가장 친밀한 그런 이슬람 국가였는데 가장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호전적인 국가로 1979년부터 이제 바뀌게 되고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였어요, 이란이. 근데 그냥 미국하고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면서 러시아하고 친밀해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과 전쟁, 이런 마곡의 전쟁, 이거 알잖아요, 러시아. 이렇게 친밀한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정말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그런 일이 1979년에 이제 생깁니다. 호메이니는 신정 정치를 구현했어요. 서방 모든 문물을 배척을 하고 그래서 1979년 11월 4일에 심지어 미국 대사관 점령해서 52명 인질을 잡고 1989년 10년 있다가 호메이니가 죽었는데 그 호메이니 시절에 이란은 어디로 돌아갔냐? 7세기경에 이란으로 돌아간 거야. 페르시아 7세기 마호메드 막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거 이 칼로 죽을래? 아니면 살래? 이거 종교 이슬람 할래? 아니 이렇게 하면서 무자백의 사람들 죽이고 하던 그런 시대로 이 페르시아가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나 급격하게 이제 생기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만들고 지금 핵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살아남으려면 이란의 저 핵을 어떻게 하든지 핵시설을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러시아가 도와주고 북한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이란하고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자 그래서 이란의 목표는 미국을 짓밟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짓밟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핵무기 이제 제조하려고 이제 노력했는데 맨날 가서 조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똑같아요. 다 이제 없애겠다 그러고 뭐 영변 핵시설 없애겠다 그러고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더 많잖아요. 이란도 똑같은 그런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지금 완전히 거기 핵무기 제조 일보 직전에 지금 놓여 있어요. 자 근데 이란 관련해서 오늘 여기 읽은 다니엘서 10장에 이란과 관련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 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가는 그 천사, 그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12장 1절 맨 마지막 이 환란기,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엄청난 고난의 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고난의 때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스가랴서 13장에 가서 보면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3분의 2가 죽는다.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그것도 용광로 속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그 금속이 천도시까지 올라가듯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 다 구출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즉 이란이 재림의 때에 악한 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재림과 관련된 그런 계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 영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미가엘하고 악한 영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아 이란이라는 데가 1979년에 갑자기 획가닥 해갖고 이렇게 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34절 39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에 거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나중에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40장 그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49장 3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엘람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엘람에 대한 심판, 맨 마지막 때 페르시아에 대한 심판. 이것은 유다왕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엘람, 페르시아를 대적하여 이란을 대적하여 대원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으뜸되는 이게 핵무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란의 활을 꺾어내신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지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란이 워낙 땅도 넓고 이스라엘 땅이 좁아요.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고 여기는 땅이 워낙 넓어갖고 정말 어떻게 비행기로 가서 이걸 다 습격을 해갖고 핵무기 이 시설을 다 없애야 될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땅이 넓고 그리고 또 어떻게 100m, 200m 다 지하에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이로 공격해갖고 이게 이기기가 사람의 힘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이란의 활을 꺾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힘에 으뜸이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엘람에게 가져오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진 가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피난민이 돼서 온 세상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되면서 엘람이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좌를 엘람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38장에 3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사태, 세상 돌아가는 마지막 때를 이제 보면서 이슬람 세력 이거 나오면 항상 터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라크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근데 특히 이란이 가장 강력한, 왜 그러냐, 머리가 가장 좋아요 거기 사람들이. 예, 미국에 유학도 많이 오고 훌륭한 그런 거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미국과 잘 지내던 그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많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그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어찌됐든 조만간 이제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든 원유 시설을 공격하다 이란에 대한 그 공격인지 시작이 될 텐데 참 묘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뉴스 한 번씩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하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환상 계시입니다. 이 환상 계시 이거를 보여주려고 천사가 오려고 할 때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 악한 영이 그 천사를 가로막아요. 근데 미가엘 유대인들의 보호자 미가엘이 등장해서 이 영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다니엘의 백성에게 임할 그런 일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다 잃는 다니엘이 그걸 듣고는 기력을 다 잃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의 중심, 그 중심이 이란입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에는 어떤 영이 지금 이란을 지배하고 있냐? 과거에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어떤 하만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의 영이 지금 저 페르시아 이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도 처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두 손 들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생겨도 어쨌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